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저 만나니까 반갑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여러분 이제 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운전면허증 왜 주겠습니까? 예, 운전하라고 주는 거죠. 이제 운전면허증을 제가 받았는데 운전면허증을 이제 합격, 그 시험을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을 이제 주는 것은 운전을 잘해서 주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운전을 배우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전을 마스터해서 운전을 잘해서 운전을,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은 이제 지금부터 도로에서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이 다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신앙을 배우라고 구원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트루 스토리 보면 이제 구원받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좀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보다 의인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저는 이제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이제 구원을 제가 86년도에 받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성교학교를 갔습니다. 성교학교를 이제 가서 제가 94년도 제가 6월 18일 오후 2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94년 11월 3일 밤 11시에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예,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케냐에서 10년 10개월 11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가서 2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혀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이 전원 다 이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영구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영원히 이집트에는 못 갑니다. 영원히 못 갑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또 케냐에 와서 한 4개월 있다가 이제 남아공에 가서 또 한 2년 좀 넘게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제 2010년 12월 6일 제가 한국 연수원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제 해외 선교를 16년 이렇게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저희 딸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아프리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들이 21살이 됐는데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근데, 16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제가 왔는데, 하여튼 이 12월 달에 오니까 이 겨울이 추운 거예요, 한국은. 아프리카에 있다가 겨울에 오니까, 뭐, 아프리카 적도에 살다가,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에 살다가, 갑자기 이 대덕산에 올라오니까 흰 눈이 쫙 덮인 대덕 수양관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7년 만에 보는 겨울이었거든요. 17년 만에. 제 마지막 겨울은 93년도였거든요. 그래, 눈 덮인 대덕 수양관 보니까 막 감회가 새롭고, 막 대덕산도 아름다워 보이고, 날씨도 춥고 그랬는데. 하여튼 사택에 가서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제가 들은 첫 번째 말씀은 마귀종이다. 마귀종.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를 다 말아먹었다. 그리고 자네는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자네는 절대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자네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해진다. 그리고 자네가 교회에 가면은 가는 교회는 다 망한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실에서 나가라.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본관에는 오지 마라. 오염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신관 화목 보일러실로 가서 가서 이제 화목 보일러실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뭐 육신적으로 살았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해외 선교를 16년 하고 왔는데 진짜 말라리아도 수십 번 걸리고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모슬렘에게 납치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 무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진짜 우리 아이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진짜 뭐 케냐에서 태어나서 스왈리 쓰다가 좀 학교 가서 영어 쓰다가 좀 있다가 또 이집트 가서 또 한 몇 달 학교 못 다니다가 이제 아랍어 학교 가 멍 때리고 있다가 조금 알아들을만 하니까 또 체포돼서 감옥에 갔다가 또 한 몇 달 못 다니다가 또 남아공 가서 또 몇 달 못 다니다가 이제 또 아프리칸즈 줄루 말 배우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이제 부모하고 이제 헤어졌죠, 우리 아이들. 아이들 둘은 이제 남겨놓고 이제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그 우리 애들이 이제 가짓수를 많이 배웠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은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말 가르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서는 아예 한국말은 아니면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좋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이제 CD 같은 거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불멸의 이순신, 허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는 거죠 뭐. 이게 보여주니까 우리 애들이 말이 전부 말은 말인데 조선시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 계속 사극을 통해서 한국말 해보니까 경식의 아빠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 형 아빠가 당도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말은 2조 시대 때 말이야. 그래, 아 진짜 애들이 이 교육이 완전 안 됐어요. 거기다 또 이제 제가 하여튼 연수원에 오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하게 해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둘을, 아들 둘을 냅두고 딸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큰 아들이 16살, 이제 둘째가 14살인데. 하여튼 와서 뭐 연수원에서 계속 훈련받고 또 뭐 시골교회 이렇게 가있고 하니까 제가 학비 생활비를 한 2년 가까이 못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비를 못 내고 하니까 이제 막 계속 쫓겨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도 남아공 학교는 거기 학교가 이제 한 30%가 백인이고 50%가 이제 흑인이고 한 15%가 인도 사람이고 동양인 몇 명 있는데 전부 동양인을 무시해요. 동양인을 아주 무시하고 인종차별이 심하거든. 우리 애들은 이제 동양인인데다가 학비도 못 내죠. 또 영어도 잘 못하죠. 또 뭐 부모도 없죠. 물론 이제 교회도 있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또 다르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갑자기 유학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고 이제 뭐 강도도 한 다섯 번 만났어요. 우리 애들이 총강도, 칼강도, 돌강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여튼 있는 것도 뺏기고 막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큰 아들은 그래 이 교회가 우리 아빠 엄마를 젊고 쓸만할 때는 쓰다가 늙고 병드니까 버리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고 휘발유통을 들고 남아공교회 예배당을 불태우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잡혀가지고 그러고 이제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 이제 맨날 두드려 맞고 뭐 학비 못 든다고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러고 또 유학생한테 두드려 맞아서 앞니도 부러지고 그렇다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또 말은 또 못하고 이러면서 얘가 학교에 깡패 두목이 됐어요. 아프리카 학교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이제 보디가드가 복싱 선수들이에요. 흑인 복싱 선수들이 이제 보디가드가 되고 이제 우리 딸은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에 보냈는데 한 뭐 2, 3년 동안 한 네 군데 전학을 갔어요. 갔는데 가는 곳마다 무조건 왕따. 이제 제 딸이 좀 이제 등치가 크고 띨빵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년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왕따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 남아있는 애는 자폐증 걸린 애하고 우리 딸 둘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도 안 시키고 또 모래 가져와서 머리에다 모래 붓고 또 대구에 갔을 때는 등교 첫날 20명이 우리 딸을 끌고 가서 두드려 패고 전학가락하고 교실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굉장히 수다를 많이 떨고, 이제 막 어떤, 굉장히 뭡니까, 명랑한 애인데, 어느 날부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고, 이제 이렇게, 일기장 열어보면은, 나는 찌질이다. 나는 찐따다. 죽고 싶다.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이 있으면서 제 마음에 야, 우리 애들이 다 병신이 되어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 이제 명절에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막 집에서는 또 너희 교회 나쁘다는 거죠. 그래, 이제 뭐 제 동생은 저 뭐 형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형이 형 노릇한 게 뭐가 있냐. 아버지, 어머니, 회갑, 칠순. 우리 사명제 다 결혼할 때 뭐 애들 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죠. 뭐 한국에 4년 만에 와가지고 집에 하루도 안 자고 가고,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진 지가 지금 18년, 19년 되는데, 형이 장남으로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버지 부도 나서 교도소 가게 됐을 때 형 한 게 뭐가 있냐. 형이 형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냐. 형도 인간인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완전 불효자고, 이거는 뭐 형도 아니고, 애들한테는 진짜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아빠고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마귀종이고.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야,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 길을 왔던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진짜 내 마음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어제 사역장 이동할 때마다 제 짐의 4분의 1은 진짜 이 말씀 다이어리였거든요. 말씀 다이어리. 저는 이제 필기를 많이 하는데 요약을 못해요. 예, 이게 보면 공부 잘하는 건 탁탁탁 요약을 탁탁 막 하니까 암호처럼 탁탁 하는데, 저는 무조건 받아 적어야 돼요. 이 요약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설교 한번 들어오면 뭐 한 세 페이지씩 막 이렇게 네 페이지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막 다이어리가 네 권, 다섯 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이어리 네 권, 다섯 권 쌓아놓으면 그 한 10cm 돼요. 그렇죠? 곱하기 28 해보세요. 그게 한 2.8m, 한층 높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싸우는 게 뭐냐면은, 저는 말씀 노트 가져가야 된다. 제 아내는 먹을 거 가져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이제 관심사가 그거니까. 야, 그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먹어야지. 야, 가면 설교해야지. 말씀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사회 이동할 때마다 진짜 막 아내하고 싸워가면서 막 박스 해가지고 이제 막 말씀 다이어리 그거 이제 들고 옮겨 다녔는데, 목사님, 말씀의 자녀는 한마디도 안 들었다 하니까. 저 이집트 감옥에서도 집에 이제 가지도 못했거든요. 집에 그냥 전화만 했는데, 우리 내일까지 이제 나가야 되니까 짐을 싸라, 짐을 다 포기하고,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침대, 뭐, 다 버리고, 아랍어 성경책하고 사전, 그리고 말씀 노트만 챙겨서 나와라.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추방당하면서도 그 말씀 노트만 껴안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자네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었다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트 다 버려버렸어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이동할 때마다 막 목사님 사진, 제일 먼저 목사님 사진 탁 수건으로 싸가지고 이제 깨질까봐 액자니까. 그거는 이제 짐으로 안 붙이고 제 이제 그 책가방에다 넣어가지고 탁 이동하면 제일 먼저 그 사진, 인자하게 웃으시는 모습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제 그거 이제 탁 책상머리 앞에 딱 켜놓고 짐 정리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연수원에서 한 6개월 간섭 받으니까 제일 기쁜 날이 목사님 외국 나가시는 날이지. 제일 기쁘고 제일 괴로운 날이 목사님 귀국하기 전 좀 오래오래 계시다 오시지 또 오시나.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래 이제 진짜 간섭을 계속 갖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내가 교회도 싫고 종도 싫고 다 싫더라고요. 그래 내가 인정받고 세워질 때는 교회도 좋고 종도 좋았는데 이제 뭐 다 벗기고 이제 뭐 다 내려가지고 이제 밟아버리니까 예? 내 마음에 그 모든 이 어떤 도구만 반지처럼 그죠? 껍질이 다 벗겨져 나가고 내 속에 진짜 막 원망, 분노, 그죠? 진짜 불신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진짜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어떤 연수원 이렇게 지내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또 몸도 또 안 좋아져가지고 아프리카에 한 16년 살고 오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지혈증, 지방간, 위궤양, 통풍, 제 아내는 고혈압, 갑상선, 와사풍. 그래서 이제 완전 둘이 병신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열흘씩 다리 지지 끌고 다니고 제 아내는 이제 머리, 얼굴이 돌아가지고 이래갖고 다니고 이제 둘이서. 그래갖고 이제 서로 보면 참 한심하고. 그래 막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만사가 싫은 거죠. 만사가 싫고. 그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 또 해외 16년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 어려운 게 딴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없어. 첫째는. 그래서 나는 16년 전에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영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니까 혼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혼이 하루 종일 냈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괴로운 거예요. 혼나는 것 자체가 힘든 것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수원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연수원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전도사님들인데. 예, 이분들이 좀 이제 나한테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성경 보면 이분들 이제 주로 영화 보시는데 영화도 이어폰 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불렀죠. 자네들 아무리 연수원이지만 똥물에도 파도가 있는 법이다. 이 목사가 이 성경 보는데, 야, 지금 그 영화 보고 그게 뭐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기수는 그랬어요. 우리 기수는 그런데. 그러니까 한 명이 나한테, 목사님 꼭 장로교 목사 같습니다. 하고 딱 하고 나가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아 목사님, 나 사역 안 할 거예요. 또 딱 나가고, 야, 요새 막, 신세대는 예측이 불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뭐 쓰레기 분류하러 이렇게 내려갔는데 또 한 명은 놓고 가세요. 가면서. 그리고 제가요, 연수원에서도 왕따 당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 여기서는 이 고참 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일단 살아남으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비디오 같이 봤어요. 그래서 얘들이 소녀시대냐? 우선 얘가 예쁩니다. 아, 그래. 그때부터 거의 그룹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야, 좀 우리 얘기를 좀 하자. 오늘 내가 한 시간 내내 혼났는데, 그 도대체 목사님 나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뭐가 답답한데? 우리 이번에 한 달 만에 우리 집무실에 간 겁니다. 우리도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 말하지 왜?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한 시간 내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서 목사님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꾸 들었다 하고, 예, 뭐 믿음이 있다 하고, 목사님 아니라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그게 틀린 거죠. 그게 왜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아,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간증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다고.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내가 괜히 화냈다 싶은 게, 아,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좀 이렇게 간증해가지고 어쨌든 좀 점수도 따야 되는데, 나 때문에 막 분위기 살벌하고, 막 목사님이 막 화내고, 다 나가라 하고, 아, 자기들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진짜, 분노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말귀를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해졌어요. 그분은 친해지고, 막 나중에는 참 재밌게 지냈는데, 뭐, 지금은 대부분 사역 안 합니다. 하지만 막 그때는 이렇게, 은혜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마음을 나누고 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안중교회를 제가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평택에 있는 안중, 평택시에, 이제 평택교회가 안중교회, 안중교회 갔는데, 성도가 이제 한 12명 되는데, 저는 이제 국내 사역을 처음 해본 거죠. 국내 사역을 처음 해봤는데, 뭐 한국말로 하고, 우리나라고, 뭐 우리 한국교회인데, 뭐 12명 정도면은, 내가 사역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달에 우리가 월세를 100만 원 내고 또 관리비가 30만 원이고 공과금 뭐 유지비, 차량 유지비에서 또 한 40만 원 되고 그리고 뭐 사례비는 뭐 처음에 안 주다가 또 한 15만 원 받다가 나도 30만 원까지 받았는데 한 달 재정은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해외에 있을 때 빚은 안 졌거든요. 빚은. 그런데 한국은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소망이 없고 해서 또 16년 전에 교회하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뭐 못 먹고 못 입고 어쨌든 무조건 이제 드리는 거. 요새는 이제 그 반대 상황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양회 때 여름 수양회 때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이제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이제 사역을 잘하는 거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안 나오는 사람 막 다 찾아다니고 막 했어요. 그리고 여름 수양회 때 한 40몇 명을 데려갔어요. 많이 데려간 거거든요. 진짜 뭐 성도들만 가는 것도 빠듯한데 우리 성도의 약 3배 이상을 데려갔으니까 많이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한 40몇 명 데려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칸타타를 하는데 표를 한 70장 가까이 보내주는 거예요. 보니까 평택교회도 그 정도, 안성교회도 그 정도 보내요. 근데 평택 안성교회는 예배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우리는 새 사는데 이게 뭔가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항의를 했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누냐. 표를 좀 공정하게 나눠야지. 뭔가 오류가 있었다. 그냥 공정하게 나눴다는 거죠. 아니 평택은 성도가 약 30-40명 되고 안성도 20몇 명 되는데 우리는 12명도 안 되는데 우리는 또 새로 사는데 이게 뭐가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여름 수양의 참석 인원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뿔싸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 그러니까 막 갑자기 또 막 한 200몇십만 원 나가니까 막 눈이 막 진짜 빠져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수양에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봐서 별로 투자해서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으면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만 가시고 돈 안 될 분들은.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요령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대충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해외에 있으면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반가워요. 여러분.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반갑거든요. 근데 매주 사역자 모임해서 만나니까 전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막 이 사역자 교제하면 이제 원색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색적으로. 그럼 저는 이제 해외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매너가 좋단 말입니다. 해외 오래 살다 보면 매너가 좋아져요. 남 프라이버시 안 건들고, 예, 남 이렇게 뭐 서로 뭐 그런 애매한 건 묻지 않고. 그래서 애매한 날씨 가지고 한 시간씩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좋다. 오늘 먹구름이 꼈는데 낮에 또 밝아진다 하더라. 이제 그게 다 뭐냐면 이제 서로 상대방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사역자 교제는 막 좀 원색적이잖아요. 막 그대로 막 찌르고 하니까 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또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오름이 많은 거예요. 오름이. 오른 게 많아요. 내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사역자들이고 종들이지만 저건 아닌 것 같아. 난 아니면 또 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중에 윤봉기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윤동주도 있고,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운 게. 나는 바람이는 입새에도 괴로워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아프리카에 있다 오니까 이게 뭐좀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니까 막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어찌 보면 너무 아부하는 것도 같고, 좀 간신처럼도 보이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또 나는 또 이렇게 뭐, 나름대로 강직하다고 막 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막. 얘기하고 뭐 또 바른말 한답시고, 또 직언 한답시고 막 뭐 지금 보면 참 웃기는 거지만, 그때는 또 옳은 게 그렇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또 사역자 간에 진짜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그 제가 지역에서 2년 반 동안 한 번도 말씀 못 전했어요. 사회도 한 번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덕의 부엌 공사하면 차출 1위. 내 생각이겠죠, 그것도. 그렇죠? 내 생각이겠죠. 근데 오름이 많았어요. 네, 오름이 많았어요. 그래, 국내 사역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해외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다 해외 선교 나와봐야 돼요. 특히 아프리카 와서 하여튼 말라리아 막 팍팍 걸려서 막 코피 팍팍 쏟고 이래야 정신 차리지. 한국에 편하게 사시니까 뭐 맨날 영이니 육이니 하고 막 책망하고 뭐라카고 간섭하시지. 여기 사는 게 영이야. 지네들도 여기 와서 살아보라케 막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심하게 걸리면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이 뇌세포가 이제 많이 망가지는 거죠.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시내 무슨 일을 하러 갔다가 차를 딱 주차시켜놓고 차에서 나오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돌아온다 하잖아요. 가만히 두 시간 있었는데 생각이 안 돌아와요. 그럼 이제 차 타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딱 노트 펴보면 아, 내가 일하러 갔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 뭐 이 노트를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이게 안 적어놓으면 까먹는 거예요. 사람도 잘 기억을 못하고 그런데. 그래, 제 마음에 아프리카 선교한다는 부분에 제가 어떤 내가 고생했다는 마음이 있었고 뭐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네, 국내 사역을 해보니까 국내 사역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예, 저희 지금 안동구역도 이제 바로 옆에 청송교회 있는데, 성도 한 명, 영양교회 성도 두 명, 우리 안동이 그래도 좀 큰 교회인데 50명. 막 그런데, 어려워요, 사실. 이제 밥이나 먹고 사는지 싶을 정도로 어렵고 춥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뭐 내 아들 돈은 많은 거죠. 그냥 뭐 또 그래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가 해외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국내 사역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입장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국내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안중교회 왔는데, 17살 때인가 한번 와서 18살 때 한번 왔는데, 앞에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삼촌 이모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아빠를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빠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부족한데, 너무 잘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전혀 안 부족한데. 나는 지금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진짜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봤을 때 그랬는가 봐요. 한 번은 또 막 지 엄마하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야, 네가 직접 얘기해라. 아니야, 아빠는 내 말 안 들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 야, 나한테 얘기는 네가 직접 얘기해라. 제가 이제 어릴 때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제가 또 보기는 이렇지만 제가 막 생후 8개월부터 강목으로 때렸거든요, 우리 애들을. 제가 보기는 뭐 반듯한 게 있어가지고. 나 애들 버르장 머리 없는 거 막 못 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 강목으로 때리고 막 밀림에 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보고 막 기절하면 막 물벅하면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때릴 수가 없어요. 21살인데 어떻게 때립니까? 근데 제가 좀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애들이 저를 좀 많이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야, 한시가 이리 와봐라. 네가 직접 얘기해봐라. 뭔데? 아니에요 아빠, 제 생각이에요. 네 생각을 얘기해봐. 아버지 아니에요. 얘기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아빠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 세 가지만 얘기해봐. 그래, 아빠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의 정리가 딱 돼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아빠 설교를 들으면 너무 괴로워요. 아빠 설교를 들으면은 마음에 정리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오고, 뭐 옛날 고생한 얘기하고, 뭐 웃기는 얘기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아빠 직업이 목사잖아요. 좀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래. 기분 나쁘지만 이제 적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빠 주변에 목사님 좀 교류 좀 하세요. 아빠는 그 외골수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류해서 다른 분과 마음을 나눠서 좀 이렇게 좀 흘려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세 번째는 뭐냐? 아빠는 종교적인 기준이 너무 강해요. 상대는 세상 사람인데 그렇게 강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 누가 아빠 말을 듣고 따라오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죠. 좀 기준을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아니라 선지자더라고, 선지자. 제가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자식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딱 보고 있으면 저게 지금 나를 평가하고 싶다 싶어. 그러니까 이 설교도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설교도 제대로 못 하겠고. 그래, 막, 이제 아내가 막 아픈데, 야, 진짜 막 아내한테, 막 옛날에 큰 소리 치고 했는데, 뭐 이렇게, 때로 치료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막 병원에도 잘 못 데려가고자 하고, 막 그랬을 때, 막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은 막 이제 한쪽에 막 마비가 오길래, 하여튼 한의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침이라도 맞춰서 막아야겠다 싶어서. 가자, 근데 안 간다 하더라고요. 네, 가자. 안 간대요. 왜 안 가니까 그냥 죽고 싶다 하더라고. 죽고 싶다고.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억지로 이제 차에 싣고 갔는데, 이제 한의사가 딱 진맥을 잡아보더만, 화병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안한 거죠. 이제 화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 돼가는 거예요. 자꾸 죄인이 돼.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진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뭐, 교회가 좋아지지도 않고, 성도가 한 명도 늘지도 않고, 아주 뭐, 문제도 해결 못하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대구로 부사역자로 내려갔어요,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사실 뭐, 말이 부목사지, 사실은 이제 후위원 차원으로 간 거였어요. 부위원 차원인데 이제 매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목사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 제 아내가 밤새도록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미쳐버렸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당신 대구 내려갈 거냐? 내려가야지. 당신은 왜 그렇게 미련이 많아? 당신 찍힌 거 몰라? 알아. 근데 왜 이 길을 가려고 해? 당신 아무도 안 좋아해. 그래도 나가라는 소리 안 하잖아. 왜 이렇게 미련해? 당신 어차피 안 되는 거 지금 포기해. 그래서 이제 막 계속 그런 내용을 보내는 거죠. 이제 아 진짜 막 밤새도록 5분 간격으로 카톡 카톡 오는데 막 경기. 진짜 막 경기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카톡 카톡. 또 그러다 끌 수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다음 아침에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가지고 제 아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로 내려갔어요. 대구로 이제 이제 내려갔는데 대구교회 가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막 기다렸다 하면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오기 전에 두 사역자가 오다가 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오는데 이분은 과연 오실까? 사택은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분들은 뭐 시영하냐 뭐 육정이냐 이건 중요치 않고 제발 오다가 세지만 말고 오면 좋겠다. 가니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잘 나갔죠. 그죠? 그 대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 뭐 김동성 목사님 사모님 뭐 전혀 타치 안 해주시고 뭐 진짜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편하게 좀 완전 자유를 준다. 그냥 뭐 신방만 좀 해라 이러시고 또 대구의 형제자매들이 참 좋아요. 우리 선교회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고 또 우리 큰 목사님들이 또 박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고 하니까 이 기본이 돼 있더라고 기본이 그래가지고 부사역자지만 이 깍듯이 하는 게 있어요. 예.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진짜 깍듯이 해줘요. 그리고 또 사례비 꼬박꼬박 나오죠. 예. 또 사례비도 뭐 김 목사님 똑같이 주시고 전화비도 주시고. 저는 돈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링컨 학교 있으니까 음식도 좋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막 집도 막 뜨끈뜨끈, 너무 뜨거워서 막 겨울에도 하지 막 뜨끈뜨끈하고. 상가 건물에 있다가 이제 거기 오니까 막 좋은 거예요. 막 또 신물 쫙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김 목사님 바쁘시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신방 다니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완전 사역자인 거예요. 이제 뭐 월세 걱정 안 해도 되죠. 작전 걱정 안 해도 되죠. 부담도 없죠. 예. 또 이렇게 신방 다니니까 또 이렇게 봉투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 본봉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우리 애들 학비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이제 삶도 이제 윤택해지는 거죠. 남들은 막 부사역자로 내려가면 막 괴롭다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살면 여한이 없겠더라고. 이렇게만 살면 누가 부목사 나쁘다 하던가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막 재밌어요. 막 또 대구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막 돼지 멧돼지 덧 놓고 뭐 진짜. 또 한 번씩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하면 재밌더란 말입니다. 목사님만 간섭 안 하시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간섭을 1년, 2년, 3년, 이제 4년 이렇게 받으니까, 아, 너한테 이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냅둬야 되는데, 막 계속. 어떨 때는 이제 막 수양에 왔을 때, 이번 수양에 내가 입을 한 번도 벌리지 말아야겠다. 입만 벌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딱 구석에 앉아있으면, 여기 윤종수 형제가 교만해가지고 말도 안 한다 하면서 또 말하면 또 거짓말하고 있다가,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뭐 이거 대책이 없어요. 재작년 이제 겨울 수양회 때인데,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사택에서. 자네 왜 내 말을 안 듣지?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자네가 내 말 안 듣잖아. 듣습니다. 자네 믿음으로 산 거 있어? 있습니다. 뭐 있어? 제가 통풍 걸려서 아팠는데, 뭐 어디 가도 치료가 안 됐는데 목사님 교제해서, 자네 그거 자네 마음만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셔서 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5절 그가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과 목사 아프지만 나왔던 간증 통해서 제가 믿음 가지고 하여튼 우면산을 매일 등산하면서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은 3년 동안 걷고 뛰어다닙니다. 그 이론이야. 이게 왜 이론입니까? 목사님, 믿음입니다. 그 이론이야. 아,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버리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했고 그럼 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목사님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이론이야. 아, 목사님 그럼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하고 목사님은 이것을 이론이라고 하면은 내가 목사님을 따라야겠습니까? 성경을 따라야겠습니까? 나가. 아니,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방 들고 이제 막 내려갔어요. 예, 막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저 밑에 절망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내 마음에, 야, 이래갖고 내가 떠나면은, 진짜 내가 여기서도 정리가 안 되는데 나가면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뭔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아, 근데 보통 사역자 떠나면 막 잡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도 안 잡아. 그리고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문자도 하나 안 오더라고. 다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고 싶죠. 뭐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그리고 이제 막 다리 건너기 바로 직전에 문자가 나서 돌아오세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돌아오세요. 거기서. 그래,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돌아간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또 사퇴에 갔어요. 자네 왜 내 말 안 듣지? 들었습니다. 자네가 믿음 산 거 있어 있습니다. 뭔데? 제가 통큰 거였는데. 야, 이제 사역자시도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한 16명인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네들 말이야 우리 윤종수 형제의 간증 한번 들어봐. 내가 볼 땐 이론인데 자기는 믿음이래. 그 자네 한번 믿음 간증해봐. 또 제가 예, 제가 통풍 걸렸는데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가져 쭉 얘기하니까 그 자네들 들어보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론이야. 이구동성으로 이론입니다. 그런 거. 이런 간신들이 있나. 그래도 사역자라면은 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지. 자기 그 신변 하나 차리려고 목사님 앞이라고 동역자를 이렇게 매장시키고. 내가 너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선교 몇 년 했어요? 8년 했다 카더라고. 제가 16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선교지가 어디예요? 유럽이라 카더라고. 입 다무세요. 선교사님은 혹시 말라리아 한번 걸려봤습니까? 아니요. 입 다무세요. 제가 16-1로 싸워서 이겼어요. 옛날에 고생한 게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유사시에는 이게 다 무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문제는 이제 박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지역장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교사님도 이제 손뼉 치면서 예 믿음 좋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믿음인 거예요. 혼자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하고 있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였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전체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사역자 정리하라 하셨습니다. 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보여주는 사람만 내보내. 그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내가 윤종수 형제하고 오후 내내 교제했는데 내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우리 윤종수 형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윤종수 형제를 이 시간부로 우리 사역자 반열에서 내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셨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개 숙여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한 분만 교제하고 우리 마칩시다. 간증하고 마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옆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내가 끝났어. 자꾸 찌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역자 모임에서 최후 발언이더라. 최후 발언. 이제는 밖에 나가서 얘기할 것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나갔어요. 찔러주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찔러주는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앞에 나가서 예, 제가 오늘 사역자를 떠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저하고 전혀 타협을 안 하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종이신데 목사님은 말씀에 전혀 타협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이때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 옳음을 주장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데 내가 너무 교만하고 거만했다는 마음 듭니다. 여러분한테 참 죄송하고 목사님한테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강릉에 가시고 이제 저는 사역비가 남아있는데 이때는 어느 목사님 저한테 오시더만 자네 이 방에 있는 거 불법이야. 자네 박 목사님이 자네를 내보내자고 한 것도 진심이었고 자네가 나간다고 한 것도 진심이었어. 이렇게 애매하게 있지 말고 자네가 목사님한테 가서 쇼부를 봐. 그리고 우리가 자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시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윤종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강남으로 한번 갈까요? 다음 주 내가 실버 캠프 가는데 실버 캠프 대덕으로 올라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대덕에 올라왔습니다. 사태에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윤종수 형제 예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 맞습니다. 자네 누가 보면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거기 이르렀지 예.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죠. 아니야. 거기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야. 거기 이르면 사마리아인이 찾아와. 자네 마음이 거기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예. 내 말을 깊이 생각해봐. 예, 나가봐.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가 어디야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가 어디냐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여기 같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가 여기 같아요. 거기가 여기 같아요. 아 거기가 여기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근데 2주쯤 지났는데 목사님 대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말씀하고 똑같네. 내가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찾아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요 새벽에요 제일 앞자리 목사님 바로 앞자리에 제가 딱 앉았어요. 성경책 펴고 노트 펴놓고 이제 목사님 말씀 다 들으려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어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무화과나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에 가셨는데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는 거죠.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뭐 이렇게 시장하셔서 먹을 게 있는가 이렇게 드셔봤더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뿌리부터 말랐다. 우리 사역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 말은 믿음 비스무리하게 말하고 뭐 머리에 이론은 꽉 차 있고 믿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 열매가 없고 주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쫓아내십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이 윤종수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 또 왜 저러시나. 나는 기름과 포도주로 와서 싸매어 줄 줄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냐.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하여튼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안 돼. 자네는 저주받아야 돼. 목사님 저주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자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종을 무시했어. 저주받아야 돼. 쫓겨나야 돼.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자네는 용서할 수 없어. 자네는 저주받고 쫓겨나야 돼. 한 달, 한 시간에 제가 저주를 받았어요. 한 시간에 저주를 받고 가셨어요. 저주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 이게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가시고 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게 뜻이 뭐냐 이렇게 있는데 또 2주 뒤에 또 오신다는 거예요. 자주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시더만 또 인사로 가니까 목사님이 우선 제가 지난번에 교제받고 이렇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자네 말하지 말지 예, 또 거짓말하려고 하지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네 나한테 말하지 마 그동안 우리 김동성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김 목사는 왜 윤종수 형제 밥 먹여주고 데리고 있지? 쫓아내. 자네 이 사람 바꿀 수 있어? 안 돼? 나 이 사람 포기한 지 오래됐어. 자네 왜 이 사람 잡고 있어? 자네 이 사람 안 내보내면 자네가 저주받아. 뭐, 김 목사는 막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 그날 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책망 들었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나는데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작년 2월 27일이 이제 대구 이제 귀국 발표회 하는 날인데 25일 날 이제 목사님이 김동성 목사님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내 이름으로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이 자네에 대해서 좀 진노하시고 자네도 안 변하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네 좀 나가야겠다. 어디로 갑니까? 이 밑에 상리동에 집이 한 채 나왔는데 그래 보증금 200만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월세 20만 원은 자네가 내고 살아라. 그래 언제까지 이사 갑니까? 내일까지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사 가면 되죠.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 한 달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상위에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자 부스러기 달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형제로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야. 진심입니다, 목사님. 제가 형제로만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진짜 형제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제가 마당에 딱 나왔는데 막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 막 용서 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막 이게 화산이 폭발하더라고요. 막 폭발하면서. 이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막 내가 아는 욕이 다 나왔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욕 안 한 사람이거든요. 군대에서도 욕 안 하고 산 사람인데 막 나오면서 막 내 마음에 막 그래 결국 이거구나 내가 오늘 교회 실체를 봤다 하면서 막 열받아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방금 은선이가 제 딸이 펄펄 끓는 물을 들다가 쏟아버렸다 허벅지에다가 막 달려가 보니까 바지를 딱 벗는데 살점이 이만큼 떨어져 나간 거예요. 허벅지 살점.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딸이 예쁘거든요. 근데 진짜 막 아유 내가 막 진짜 너무 막 응급실 막 가는데 막 제가 계속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욕하면서. 하나님을 막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어요. 하면서. 내가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왜 이럽니까? 하면서. 애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애가 이제 2도 화상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짐을 이렇게 싸는데, 짐을 싸는데. 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는데, 제 딸은 모르는 거죠. 우리 아들도 이제 남아공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입어서 마산 링컨 학교 가기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슈퍼에 가서 박스 갖고 와서 이렇게 짐을 싸는데 이제 제 딸이 보니까 오빠는 링컨 학교 갔는데 뭐 이사를 가, 뭐 이렇게 짐을 다 가져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은선아, 우리 내일 저 밑에 상리동 이사가. 그러니까 막, 애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또 자매님 되는 거야? 아빠 또 형제님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못 살아? 우리 애들의 소원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한 곳에서 가족들하고. 근데 내가 아무 말을 못 하게,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조용히 짐 싸고 있었어요. 애가 막 우는데 내가 진짜 애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딱 나, 은선아 너 왜 울어? 네가 뭐가 힘들어?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아빠야. 너 아빠 저러다 자살하면 어떡할래? 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어? 세상에는 부모 없는 애도 많아. 네가 뭐가 힘들어? 너 입 닥쳐. 딱 그런데 야, 이래서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넷이서 짐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창원교회가 이사가면서 가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구가 몇 개 왔어요. 그럼 이제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래서 노가다는 형제님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고 자매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고 짐을 이제 옮겨놓고 이제 다 올라가고 이제 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집에 이제 방 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있는데 창고가 없는 거예요. 창고가 하나 있어야겠는데. 안방 옆에 이제 조그만 보일러실이 있어가지고. 야, 경식아, 너 여기 장판 깔고 짐 정리해라. 아빠는 변기 좀 닦을게.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유리창이 팍 깨진 소리 들어 가보니까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 파편이 바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애 엉덩이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혼자 이걸 이렇게 뽑다가 이게 또 부러졌어. 그래서 내가,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아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좀 누워있어라. 아빠가 할게. 그 유리창을 이제 막 비바람이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야겠는데, 플라스틱 박스를 잘라가지고 이제 박스 탭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한쪽만 하니까 이제 이게 뭐,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아랫집 보니까 스레트 지붕이 있더라고요. 아, 저걸 밟고 이걸 바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옥상 난간을 잡고 그 스레트 지붕에 딱 서가지고, 이제 딱 테이프를 바르는데, 이 스레트 지붕이 20몇 년 전에 만든 지붕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추락.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추락했어. 눈 떠보니까 막 스레트에 막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는데.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에이씨,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서 제 마음에서. 그래서 겨우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지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살아야 되겠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겠죠. 월세 20만원, 우리 애 기숙사비 40만원, 링컨 40만원, 공과금 15만원, 뭐 쭉 적어보면 한 150만원 필요한데,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사냐.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우리가 이제 살아야 안 되겠나. 근데 제 아내도, 여보, 당신 그 몸하고 내 몸하고 우리가 뭘 하고 살 수 있겠냐. 그래, 우리 교회 은혜 입고 살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교회 은혜 입고 살자. 여보, 당신 할 수 있는 게 없어. 대적도 힘이 있어야 대적하는 거야. 우린 대적할 힘도 없어. 그러면서 제 아내가 딱 마음 꺾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알바하고, 이제 봉사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형제로 내려가서 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불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불만이. 왜냐하면은, 제가 그 밑에 집에 가서 사는데, 우리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로 내려왔으니까 사실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매일 뭐라도 갖고 와서 목사님이 드십시오. 교회만 떠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목사님 이거 드시고 부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내가 보니까 이 모친님은 40년 전에도 부엌뛰고 지금도 부엌뛰고 이 집사님은 30년 전에도 교회 머슴이고 지금도 머슴이고 나는 그래도 사역자라고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좋은 거 다 하고 이름도 날리고 했는데 이분들 앞에 내가 고생했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형제였잖아. 그래, 그냥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온 거지. 꿈을 꾸고 온 거지. 그래서 다시 형제로 내려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내 원래 위치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높이 살았다. 그리고 내가 이 형제 자매들 그동안 너무 무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내가 살았다.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진짜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하다 그랬는데, 섭섭했는데, 내가 형제의 위치에서 보니까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이분들 앞에 내가 교만하게 산 것이 막 비춰지고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함부로 말하고 사는 것이 비춰지고 야 내가 이분들이 진짜 고생한 분이지 내가 뭔 고생을 했냐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감사하더라고 진짜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방 하나 얻어주니까 그게 그렇게 내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처마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집에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또 교회 가서 밥 먹고 이제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 아 내가 너무 마음을 높이고 살아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이제 저도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